VOA 세계 뉴스입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수도 크이우에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새해 첫날에도 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과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드론 공격 탐지 체계 지원을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신탁 기금에 3,700만 달러를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또 공습으로 잦은 정전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5개의 이동식 가스 터빈식 발전기와 변압기 7개를 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제공할 수 없지만 이번 발표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의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러시아군이 순항미사일 32발 등 총 51발의 미사일과 이란제 샤히드 드론 8기를 발사했다며 이 중 미사일 18발과 드론 모두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번 공습으로 핵심 기관시설과 산업, 민간, 군사시설이 공격받았다고 밝혔고 관리들은 흐멜리츠키 지역에서 2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도 오늘 우크라이나군이 방공미사일을 지상공격용으로 개조해 발사한 S-200 미사일 한 발을 우크라이나 접경 벨고로드 상공에서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중서부 이시카와 현에서 지난 1일 발생한 규모 7.6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68명으로 늘었다고 일본 NHK 방송 등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망자 외에 323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오늘 오후 현재 지진이 발생한 노토반도 지역에 약 10cm가량의 눈이 쌓였다며 눈의 무게로 인해 건물에 추가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하의 기온과 폭설, 폭우로 구호물자 전달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NHK 방송은 어제 현재 임시대피소에 이시카와현에서 2만 8천명, 도야마현에서 158명가량이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또 지진 발생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현지 주민 수천 명이 아직도 물과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기상당국은 재해 지역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추가 지진 가능성에 따른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계 할리우드 영화배우 스티븐 연 씨가 어제 미국 주요 영화상인 골든글로브 텔레비전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서 한국계 정희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로 2021년 아시아계 최초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최종 후보에 올랐었던 연 씨는 이날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베버리힐스에서 열린 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이같이 수상했습니다. 연 씨는 이날 미니시리즈 작품상을 수상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에서 가난한 남성 데니 역을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데니가 부잣집 여성과 운전 중 시비가 붙으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상대 여성 역을 맡은 엘리 웡 씨도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아시아계 배우가 주연하는 드라마로서 최초의 주연상 수상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날 골든글로브 시상식 영화 부문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 개발을 주제로 한 영화 오펜하이머가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음악상 등 5관왕을 휩쓸었습니다.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이, 애니메이션 부문은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수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 이주에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동지역을 순방 중인 블링컨 장관이 이날 요르단에서 압둘라 2세 국왕 등과 만나 팔레스타인인 강제 이주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그들이 가자지구를 떠나도록 압박을 받거나 그렇게 압박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극단주의 유대 정착민들의 폭력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인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 로켓 부품을 이용해 신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은 오래전부터 중동지역에 무기를 판매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한국의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하자 한국군도 해당 구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서해 해상사격에 대해 도발 자제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 로켓 부품을 이용해 신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은 오래전부터 중동지역에 무기를 판매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하마스가 북한산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인 F-7의 로켓 추진체를 이용해 대전차 로켓 등 신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VOA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이 회수한 F-7형 로켓 추진 유탄을 포함해 북한산 무기가 하마스로 이전될 수 있었던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해 이 지역에 무기를 판매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달 28일 하마스의 무기가 보관된 이스라엘 트리핀 군사기지에서의 현지 취재를 통해 하마스가 북한제 F-7 로켓 추진체를 자신들의 대전차 로켓에 장착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적 무기 수집 부대 부사령관인 이단 샤론 캐틀러 중령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로켓 추진체와 하마스 대전차 로켓 추진체 모두 같은 표식이 붙어 있고 크기도 같다면서 하마스가 북한 부품으로 신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VOA가 이스라엘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F-7에는 치마 형태의 날개 6개와 몸통 부분을 두르는 주름 2개로 이뤄진 로켓 추진체가 달려 있었으며 하마스의 대전차 로켓 뒷부분에서도 동일한 원형띠와 주름 치마 형태의 날개가 달린 추진체가 식별됐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무기 수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제재는 북한이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하마스뿐 아니라 중동 내 다른 테러 조직과 무장 세력과도 무기를 거래한 정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VOA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인한 전쟁이 계속되던 지난해 10월 31일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가 요격된 미사일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됐다고 지난 4일 보도했습니다. VOA가 외교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사진에는 미사일 엔진 덮개로 추정되는 철제 물체 위에 손으로 적은 듯한 1025 나라는 한글 추정 글씨가 선명했으며 외형상 유성펜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VOA에 나 표기는 이란어나 아랍어의 문자에 유사한 철자가 없어 한글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해당 미사일에 장착된 엔진 역시 과거 북한의 기술 지원으로 이란이 개발한 터보 제트 엔진과 동일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VOA는 하마스가 북한이 생산한 무기를 사용 중이라고 지난 5일 보도하면서 한글 표기가 식별되는 F-7 로켓 유탄 발사기의 신관, 즉 포탄 기폭장치 부품 사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VOA의 보도를 확인하면서 한글 표식이 있는 신관 사진 한 장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VOA가 보도한 사진에 대해 한글 표식 신관은 F-7 로켓의 중간 부분이라며 북한이 하마스 등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공한 규모와 시기에 관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사흘 연속 한국의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하자 한국 군 당국은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정했던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구역에서의 군사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한층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사흘 연속으로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지상과 해상의 적대행위금지구역, 즉 완충구역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600여 차례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사흘 동안 포병사격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남북한은 지난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해상 완충구역을 설정해 포사격과 함정 기동 훈련을 금지했습니다. 또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북 각각 5km까지 구역을 완충지대로 설정해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부대 야외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서해 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실시함에 따라 한국군도 9.19 군사합의에 연연하지 않고 지상과 해상 완충구역에서 정례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5일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위주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고 서북도서에 있는 한국 측 해병부대는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6일엔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사격을 실시했고 7일에도 연평도 북방에서 90여 발의 포병사격을 했지만 이들 사격이 대체로 측방으로 실시돼 한국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군의 6.1 포사격에 대해 담화를 통해 자신들은 서북 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적이 없고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에 한국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군의 실제 탐지 능력을 떠보고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 작전을 진행했다며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서해 NLL 북쪽 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고 조롱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용환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실시간 원점을 확인하지 못하는 즉각 대응이 어려운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을 이어가면서 대남 심리전을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상은 지상과 달리 경계성이 모호합니다. 배라는 게 가 있어도 조류 타고 계속 움직이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다 보니까 사실은 또 그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도발이 굉장히 모호성을 띠게 되는데 다분히 그걸 이제 북한이 노렸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포를 쐈는지 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폭약을 터뜨렸다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그런 한 배경에 기인해서 이제 북한이 심리전을 하는 거죠.
한국합참은 김 부부장의 주장에 대해 한국군의 탐지 능력에 대한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합참은 김여정이 발표한 담화문은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6.1 사격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 포탄 60여 발을 사격했고 사격 전후에 폭약을 10여 차례 터뜨린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대변하는 김 부부장의 위상으로 볼 때 담화 내용은 경박하면서도 한국과의 경쟁을 의식한 조급함이 묻어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석좌 연구위원은 북한 지도부의 경솔한 경쟁의식이 지금은 심리전 수준이지만 자칫 섣부른 도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조급함과 일종의 싸구려 경쟁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 측에서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 북한 측 지도부의 심리 상태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이게 혹시나 가볍게 판단을 해가지고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딴 무력 시위는 9.19 합의 파기와 그로 인한 한반도 안보 불안의 책임을 윤석열 한국 정부의 과도한 대북 강경책의 탓으로 돌리면서 한국 내 여론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는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계산이라는 게 홍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지난해 11월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이후 파기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는 행태를 지속해왔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 당국이 포사격 훈련 관련 보도를 주민들에게 내보내고 있다며 경제난에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외부 적의 위협을 부각시켜 미한에 맞선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총력으로 역량을 결집해야 된다라고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그런 안보에 대한 위협 상황이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강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북한 대내관영 조선중앙TV는 7일 폭약으로 한국군을 기만했다고 주장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전하면서 북한 군인들이 폭약을 땅속에 심은 뒤 차례로 터뜨리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6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5일자 위문 전문에서 기시다 총리를 각하로 호칭하며 지진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표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사안이긴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일본 총리에게 전문을 보낸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위문 전문 발송은 정상국가 지도자로서 인도주의적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북일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 강화된 미한일 안보 협력에 틈을 벌리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민 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한국의 초강경 자세를 보이면서 일본엔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저조한 지지율로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진 기시다 내각의 상황을 활용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전례가 없는 지도자급에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발신한 것은 일본 정부가 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접촉에 관심을 갖게 되고 혹여나 그것이 북일 간의 아주 실무적인 접촉으로 이어지는 국면으로 간다면 한미 안보협력이 틀이 실질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일 접촉을 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대북 발언이라든가 대북 접근에 있어서 신중성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북한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그리고 1995년 고베 대지진 때는 당시 강성산 총리가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서해 해상 사격에 대해 도발 자제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 국방부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확고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4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 한계선을 향해 해상사격을 실시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5일 VOA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우리는 최선의 대북 관여와 침략 억제, 북한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 방안에 대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날 북한의 해상 사격 도발에 대한 VOA의 질의에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지적하며 동맹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한 입장과 한국, 일본을 방어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한국 시각으로 5일 오전 9시쯤부터 11시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 등 서북 도서 지역에서 200여 발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발사한 포의 탄착 지점은 북방 한계선 북방 일대였으며 북한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을 한 것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해상 사격을 도발이자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와 전차포를 동원해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임을 앞둔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그동안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연이은 미일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양자관계 발전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이임하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고 외교부 장관으로서 성공적인 임기를 마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통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전쟁을 포함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 안보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 박 장관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마무리되면서 블링컨 장관과 박 장관은 미한동맹의 중요성과 양국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박진 장관이 이날 블링컨 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했다며 두 장관은 지난 20개월 동안 각별한 동료이자 친구로서 호흡을 맞추며 함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통화에서 한미 동맹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과 러북 군사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러북을 비롯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신임 외교부 장관과도 조기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한미 양국 간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박 장관이 이날 오전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도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작년 하반기에만 3차례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등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는 대화를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안일 장관은 또 한일중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박 장관의 리더십 아래 양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발전시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임 후에도 한일 관계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곧 이임하며 후임으로 지명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는 8일 열렸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한중관계 중시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던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해당 발언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해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 후보의 명확한 한미동맹 인식을 외교부가 강조한 것은 다행이지만 조 후보가 실제로 한중관계를 한미동맹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면 자신의 발언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관계는 한미동맹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우려를 표명했던 해리 에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 외교부의 해명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나는 만약 조 후보자가 진정으로 한중관계가 한미동맹만큼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내 발언을 고수하겠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부가 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조 후보자가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특히 만약이란 단어를 기울어진 굵은 글씨체로 밑줄까지 치면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뒀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앞서 지난 2일 미국 워싱턴 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최근 조 후보자가 한중 관계를 한미 동맹 못지않은 중요한 관계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조 후보자는 중국과 미국을 동등하게 보려한다면서 한국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동등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뒤를 떠받쳐줄 동맹은 하나밖에 없는데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의 이 같은 우려가 VOA 등을 통해 보도되자 한국 외교부는 4일 언론 대응 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의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다면서 조 후보자가 그동안 동맹과 파트너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줄곧 표명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제껏 동맹 관계인 한미 관계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인 한중 관계가 같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외교부 차관과 GUN 한국대사를 역임한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보다 중국에 치우친 외교 정책을 펼 때도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동맹인 한미 관계와 전략적 파트너인 한중 관계는 같을 수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일례로 조 후보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 경중 같은 정책은 현실성이 없으며 원칙 없이 필요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상대를 신뢰할 상대는 없다면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할수록 외교에선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외교부의 해명 가운데 특히 조 후보자의 발언은 현 시점에서 한중 관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언급한 것이란 부분과 조 후보자가 그동안 저서와 언론 기고문을 통해 동맹국인 미국과 파트너인 중국과의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한미 동맹을 중시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그러나 자신이 오해했다는 취지의 한국 외교부의 주장은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조 후보자가 한 말, 하지 않은 말 또는 하려던 말에 대해 한국 외교부와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다며 나는 한국 신문보도 특히 중앙일보와 한겨레 영문판을 근거로 논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관련 기사 링크까지 첨부하면서 그 기사들에서 조 후보자의 발언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한중 관계는 한미 동맹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일 3국 협력에 너무 치중된 인상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영문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중국 외교 방향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이 소홀해진 측면이 있어 윤석열 정부 들어 그것을 복원시키는 데 매진하다 보니 한미, 한일, 한미일 쪽에 치중된 인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제는 한중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조 후보자의 정확한 발언과 영문 번역에 관한 BOA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해갈 방법들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영문으로는 다음과 같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전 대사가 한국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동등함은 없다고 비판하자 본래 못지않다는 조 후보자의 발언은 동등하지는 않을지라도 또한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쯤에서 일단락 짓고 조 후보자가 장관직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6억 달러 등 지난 6년간 총 3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자금 세탁 방법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 정보업체 TRM 랩스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체 분석 결과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지난해 최소 6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발생한 추가 해킹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총액은 약 7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 블록체인 서비스 오르빗 브릿지가 해킹으로 약 8,2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당한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토큰을 교환해주는 크로스체인 서비스인 오르빗 브릿지는 지난해 말 대규모 자산 유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보안 기업들은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훔친 6억 달러는 전체 암호화폐 도난 금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저지른 해킹은 북한과 관련되지 않은 해킹보다 평균 10배 정도 더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2017년 이후 북한과 관련된 위협적인 해커들에 의해 탈취된 암호화폐 금액은 약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TRM 랩스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기술이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암호화폐 디지털 지갑의 핵심 보안 요소인 개인 키 등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공격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가상 자산을 북한 공작원들이 관리하는 지갑 주소로 전송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 해킹 조직이 암호화폐 자금 세탁 분야에서 블록체인 정보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자금 세탁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람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들이 보유한 암호화폐와 섞은 후 재분배하는 믹서를 통해 해당 암호화폐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나온 것인지 추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른바 난독화 과정을 통해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자금 세탁 방법은 국제법 집행의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미국 제재 및 사법당국이 암호화폐 믹서 프로그램을 제재하면 또 다른 암호화폐 난독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른 자금 세탁 도구를 물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RM 랩스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이버 보안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도난 자금 추적 및 복구를 위한 국제 협력이 증가했지만 북한은 2024년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사이버 도둑이 될 것이며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해킹을 막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인 경계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분석과 관련해 TRM 랩스의 니칼슨 분석관은 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해킹과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 see like really aggressive laundering, much more aggressive I think than from anybody else in the space.
미국 연방 수사국 FBI에서 대북 사이버 제재를 담당했던 칼슨 분석관은 북한 해커들은 해킹을 막기 위한 거의 모든 형태의 방해와 압박에 면역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북한 해커처럼 하지 못한다면서 미국 정부와 국제 사회의 제재 등 관련 대응을 방해하고 회피하는데 북한이 더욱 능숙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의 추이를 분석해 볼 때 앞으로 북한이 관련 분야에 더욱 관심을 쏟고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1970년대 킬링필드 대학살이 벌어졌던 캄보디아에서 최초로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린 데 대해 어떤 국제적 노력보다도 큰 울림을 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크메르 루즈의 공포 통치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독재의 굴레에서 신음하는 북한인들에게 보내는 귀중한 메시지라는 반응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는 5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 대해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우려사안이란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뷰에 보낸 성명에서 캄보디아의 학자들과 학생들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실태를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저지르는 게 더 넓은 인류 공동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캄보디아는 크메르 루즈 통치의 공포에서 살아남은 국가로서 북한에서 김씨 일가가 하는 것처럼 형편없는 권위주의 정권이 어떻게 여러 세대에 걸쳐 한 나라를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해 전 세계에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가르치는 소찬타 강사는 4일 VOA에 지난달 20일 수도 프놈펜에서 이 나라 최초로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찬타 씨는 캄보디아의 여러 대학 학생들과 전문가, 비정부기구 소속 인권운동가 등 25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메르 루즈 독재 치하에서 엄청난 비극을 겪은 캄보디아인들이 누구보다 북한 주민의 처지를 이해하는 만큼 민주적 통치의 중요성을 북한 당국에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전 세계는 캄보디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의 정책을 종식시키고 북한 주민들이 김 씨 일가의 독재 치하에서 76년 동안 겪고 있는 악몽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정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에 반대하는 연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유엔 크메르 루즈 전범 특별재판소에 관한 책 유엔 캄보디아 특별재판부 연구를 펴내 향후 북한의 전환기 정의를 모색했던 미국의 강경모 변호사도 캄보디아에서 제기된 북한인권 목소리가 북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을 북한 사례에 적용을 해서 그런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회를 가지고 이제 미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는데요.
강 변호사는 4일 VOA에 북한과 캄보디아는 공산주의 체제란 배경과 정권이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했다는 점, 중국의 BOR에 있는 등 유사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그 과거 청산을 이루었다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캄보디아 사례랑 그 유사한 점도 많고 참고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은 캄보디아는 그들 안에서 스스로 체제 전환을 이룬 케이스잖아요. 그 체제 전환을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가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건 없건 간에 그것을 이걸 해결해야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쨌든 나서건 건 사실이거든요.
국제사회에서 유엔 크메르 루즈 전범 특별재판소의 성공 여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체제 전환 과정에서 재판소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등 참고할 부분이 상당하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크메르 루즈 특별전범재판소는 캄보디아 사법부에 설치한 특별재판부로 유엔 국제재판관과 캄보디아 판사들이 함께 일하는 공동재판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975년부터 79년까지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 200만 명을 학살한 크메르 루즈 정권의 범죄를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백강진 전 유엔 크메르 루즈 전범 특별재판소 재판관은 과거 언론기고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 어떤 범위까지 수사와 재판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견해 차이로 어려움이 많지만 긍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해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면죄부를 주지 않았다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도 크다는 것입니다. 강 변호사는 향후 북한의 변화 과정과 한국의 입장 등에 따라 전환기 정의 절차도 캄보디아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오랜 수교국이자 킬링필드의 악몽을 극복한 캄보디아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북한과 국제사회에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 변호사는 전망했습니다. 비엔뉴스 김영권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인들에게 보내는 희망과 지지를 담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열악한 현실은 김정은 정권의 책임이라며 독재 제재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도 약속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는 4일 VOA에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북한 주민을 향해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식량권, 건강권, 정보권,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상황, 열심히 노력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이 자유와 기본권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북한의 현재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어린 시절부터 받은 교육, 지속적인 세뇌와 선전, 변화를 시도했다가 처벌받거나 가족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폭력적인 세습 독재 체제,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군사 모험주의, 정보 통제, 공포 정치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각자 소중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며 자신의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른 세상과 비교해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자유와 인권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방안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변혁의 주체란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사는 여러분은 김정은 정권의 통제와 인권 유린의 단순한 피해자만이 아니라며 북한의 변화와 자유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의 용기와 힘은 북한의 미래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서 여러분을 늘 응원하고 지원하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독재는 없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No dictatorship lasts forever. Do not abandon hope. Your day of joy and freedom will come.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기쁨과 자유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다면서 국제사회와 책임감 있는 유엔 회원국들이 여러분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전 슐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과 한국인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현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북한 주민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슐티 의장은 미국 국민이 여러분이 매일 겪는 고통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매일 북한 주민들에게 끔찍한 잔악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김 씨 일가의 독재에서 여러분이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여러분의 희망과 존엄성을 빼앗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식탁에 음식을 제공하고 집에 난방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전용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슐티 의장은 우리는 2024년 이 독재가 끝나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김정은의 노예가 아닌 비무장지대 남쪽에 사는 형제 자매들과 같은 번영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지옥 같은 김씨 독재 정권에서 탈출한 북한 주민들과 수십 년간 이어온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트 의장은 2024년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은 여러분 모두 심지어 김정은이 자유를 빼앗은 정권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김정은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한국인 그리고 탈북한 북한 주민들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축복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는 어려웠고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지거나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반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북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권을 계속 강조하고 북한 주민들이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를 누리고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제가 바라는 것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s been difficult up to this point and there are not positive signs thus far that things are going to get better or going to improve.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책임 추궁 노력이 배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2024년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일상적으로 자행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한 잔혹한 인권 기록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두 배로 기대할 수 있다며 각국 정부, 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가하는 참상을 폭로하고 이러한 인권 유린을 북한이 부족한 자원을 미사일과 핵무기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국제적 움직임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만연한 인권 유린을 방치할 경우 지역과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유엔 안보리와 다른 기구들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자유를 향한 탈북민 가족들의 필사적인 탈출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의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억압과 제한, 처벌에 대해 알게 된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건강과 삶의 유지, 행복과 자유를 염원하고 있다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는 북한의 국경이 다시 열리기를 기대하며 고립된 북한 주민들이 평화, 자유, 정의, 인권 존중의 환경에서 스스로의 삶과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여행, 교육, 정보, 무역의 자유와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올 한 해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원 차관을 역임한 김서구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북한 동포 여러분의 자유와 인권을 향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며 희망의 새해를 맞이해 모두 건강하시기를 빈다고 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수송기를 개조해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를 만들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개조 작업을 하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대형 인류신 수송기를 개조해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를 만들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는 지난해 11월 30일 평양국제공항 정비경락고 옆에서 모종의 장치가 부착된 인류신 76 한 대를 포착했습니다. 공개된 위성사진을 보면 흰색 수송기 동체 상단 날개 바로 뒤쪽에 둥그런 모양의 검은색 장치가 올려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사진을 분석한 미 서부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데커 에벨레스 연구원은 북한이 수송기를 개조해 조기 경보기로 만들기 위해 회전 레이더를 부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When you look at the imagery and you think about, well, why would they do that? The only reason why you would really do that is because placing a radar or a rotodome at that location.
에벨레스 연구원은 설치하려는 물체의 크기와 형상 위치로 볼 때 조기 경보기용 회전 레이더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벨레스 연구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인류신 76 수송기는 지난 9월 평양공항 정비 경락고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1월 들어 본격 개조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조기 경보기용 회전 레이더를 비롯한 장비와 기술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입니다.
기체 자체가 인류신 76이 러시아산이고 그 외형 자체도 러시아제 A-56 메인스테이 조기 경보기의 레이더와 너무나 흡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북한이 이 공중 레이더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 기술 모든 것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협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조기 경보기는 흔히 하늘에 떠 있는 공중지휘소로 불립니다. 이 항공기는 동체 위에 대형 회전 레이더를 탑재하고 하늘 높이 떠서 적 항공기의 움직임을 탐지 분석하고 아군 항공기를 지휘합니다. 현재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조기 경보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경보기를 운용하려면 다른 전투기들과 연계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발발하면 조기 경보기가 하늘에 떠서 적의 전투기 움직임을 포착해 데이터 링크를 통해 자국 전투기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자국 전투기가 이동해 적의 전투기를 격추하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투기는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한국군이 펴낸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공군은 전투기와 공격기 등 81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투기는 6.25 때 사용된 미그-15와 미그-17 등입니다. 북한의 최신 전투기는 미그-29인데 이 역시 1980년대 제작돼 40년 이상 노후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조기 경보기를 만들더라도 이를 전투기와 연계시켜 작전을 벌이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한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북한의 조기경보기 개조는 군사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not a significant development. It is only North Korea trying to give the appearance of enhancing modern capabilities for its military. But three aircraft.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의 움직임은 자신이 현대적인 군사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기 경보기 한 대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석 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기 경보기를 활용해 작전을 벌일 수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인균 대표는 북한이 조기 경보기를 확보하면 한반도 전역을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제 A-50 조기 경보기의 탐지 거리가 한 5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북한도 400에서 500 정도를 탐지할 수 있다고 보고 황해도 뜨면 남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죠.
에벨레스 연구원은 북한이 이 항공기를 조기 경보기로 활용해 위기 상황에서 적국의 순항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ould want an airborne system that can they can fly around.
북한이 지상에 배치한 레이더로는 저고도로 침투하는 순항 미사일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경보기로 탐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의 정찰 능력은 상당히 낙후된 상태입니다. 한국군은 많은 레이더와 조기 경보기인 E-737PCI 그리고 미군의 군사정보 위성과 자체 발사한 정찰 위성으로 북한 전역을 정밀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낡은 방공 레이더와 지난해 11월 30일 발사한 군용 정찰 위성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이 정찰 위성은 해상도가 낮아 군사용으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연구위원은 북한의 조기 경보기 확보 움직임을 북한 공군의 현대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공군력 상당히 노후해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조기 경보 통제기를 포함해서 공군의 전반적 현대화를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뒤 없이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만을 도입한다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군력에 관해서 투자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
신인균 대표도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최신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그-29의 신형 개량형이라든지 아니면 수호이-30 전투기의 조금 뒤처진 버전이라든지 이런 현대적인 전투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5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하바롭스크를 방문해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수호의 전투기에 큰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렇듯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조기 경보기 등 북한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동방 견문록을 탄생시킨 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고향 베네치아에서 7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마르코 폴로는 17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미지의 땅인 동방세계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3년여의 험난한 여정 끝에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에 도착한 마르코 폴로는 이후 약 17년 동안 중국 각지를 돌아보며 동방세계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이후 1295년 마르코 폴로는 여행을 떠난 지 20여 년 만에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돌아오지만 당시 베네치아와 제노바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에 휘말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르코 폴로는 감옥에서 작가인 루스티켈로를 만나 그동안 자신이 이란과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해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견문록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방견문록은 이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등 지리상 발견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1935년 1월 8일 하운드도, 하트브레이크 호텔 등으로 유명한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미국 미시시피주 투펄로에서 태어납니다. 이후 테네시주의 멤피스로 이주한 프레슬리는 어머니께 드릴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 지방의 작은 레코드사를 찾아간 것을 계기로 가수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흑인 음악인 리듬앤블루스와 백인 음악인 컨트리 앤 웨스턴을 접목시킨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프레슬리는 곧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또 1964년 영화 러브 미 텐더를 시작으로 총 33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배우로서도 인기를 끌었으나 1977년 42살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책으로 배운 세대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고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지금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실생활 현장에서 확인하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면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고조됐습니다.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돼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800, 9985, 980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